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이니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당당하신 예수님과 초라한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체포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 보시면 안나스에게 끌려갑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과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라고 하는데 본래는 이 안나스도 주후 6년에서 15년까지 대제사장을 역임한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오늘 본문에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래는 대제사장이요, 이게 종신직이거든요. 대제사장은 뭐 그 해 대제사장 이런 거 없어요. 원래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이 되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 죽으면 또 다른 대제사장 생기고 이렇게 하는 건데,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이게 대제사장이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어요. 아주 영향력 있는 신분이었어요. 그래서 돈 많이 내는 사람한테 제사장 옷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옷을 로마가 관리한 거죠. 대제사장의 복장. 대제사장이 왜 공식 그 예식 때 입는 그 전통적인 복장 있잖아요. 그거를 로마가 관리를 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뇌물을 많이 바치는 사람이 대제사장 노릇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해는 안나스가 제사장하고 또 어떤 해는 안나스의 아들들이 제사장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야바는 사위였어요. 안나스의 사위. 그런데 그 해에는 이 가야바가 제사장 노릇하고, 그래서 이 안나스 집안이 다 제사장, 대제사장 해 먹고 있는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잡혀서 공식적으로는 가야바가 제사장인데 영향력은 안나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한 사람이 공식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먼저 끌고 간 게 아니고 안나스에게, 그 배후 조정하는 뭐 세력, 이라고 할 수 있는 안나스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서 안나스가 예수님을 심문하고 있어요. 이 본문은 예수님을 체포한 일이라든지 예수님을 심문하는 이런 일들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밤중에 사람을 잡아가고 한밤중에 사람 심문하고 이것도요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이게 불법이었어요. 안나스는 대단히 영향력 있는 인물이고 유대 사회의 아주 실력자였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이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판을 받았는데 그것은 공식적으로 정식 재판이 아니었다. 이거는 흠 없는 예수님을 아주 불법을 행하는 권력자가 박해하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흠 없는 예수님과 불법을 행하는 권력자가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공공연히 불법을 행하는 안나스가 예수님을 심문하는데요, 예수님이 얼마나 당당하신지 몰라요. 오늘 보면 19절부터 2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수님이 안나스가 자기를 심문하려고 할 때 당당하게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다 가르쳤는데 무슨 새삼스럽게 지금 나한테 물을 것이 있느냐. 나한테 정말 내가 뭘 가르쳤는지 알고 싶으면 들었던 사람들에게 확인해 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따지시는 거예요. 그러니 대제사장이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좀 이렇게 면박을 주듯이 아마 이렇게 들렸는지 오늘 본문 보시면 대제사장의 그 아랫사람 하나가 예수님을 쳐요. 오늘 본문 22절부터 2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이요 이 불법 재판에 굴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대단히 당당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런 거예요. 반면에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등장하는데 베드로는 아니에요. 베드로는 어찌어찌 이제 예수님을 따라오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질문을 받은 것처럼 베드로는 문지키던 여자의 질문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보시면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예수님은 당당하게 대응하시는데 베드로는 아니에요. 베드로는 여종이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 유명하셔가지고요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그래서 또 예수님 베드로는 이 갈릴리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어가지고요 이 표시가 확 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니라고 자기 신분을 감추어요. 그리고 아마 이때가 추웠던가 봐요. 이 일교차가 크거든요. 그래서 밤중이나 새벽에는 추워요. 오늘 보면 그런데 18절 보시면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시고 자기 신분을 이렇게 감추지 않으시는데 반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아온 무리들 사이에서 자기 신분 감추면서 숯불 같이 쬐고 있는 이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면서 예수님과 베드로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한번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예수님을 부인하게 돼요. 그리고 사실상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확실한 증인이 있었던 거죠. 오늘 보면 2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기 25절부터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세 번 부인하는 거죠. 그리고 점점 더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베드로를 너 예수님의 제자 맞잖아. 나 너 동산에 있는 거 봤는데 뭐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베드로는 부인하고 그리고 마침내 닭이 울었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참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감추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험이 시작되는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인 거 표시 안 내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계속 점점 더 궁지로 몰린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데요. 사실상 별거 아니에요. 여종은 뭐 사실 위협이 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이제 겁이 너무 많은 거죠. 또 불을 쬐고 있는 거죠. 추운 날씨에 불을 쬐고 있는 그것이 추운 날씨와 불이 또 이게 유혹이에요. 작은 유혹.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작은 유혹을 조심해야 되고 큰 실패는 언제든지 작은 유혹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거다 예수님 말씀하신 경고를 잊어버리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잊어버리면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당당하신 예수님과 이 초라한 베드로를 대조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시험에 들 수 있고 우리는 실패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얼굴을 못 들 만한 그런 인생일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실패하지 않고 내가 당당하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나는 비록 실패할 수 있고 나는 비록 초라한 신세일 수 있지만 우리를 위하여 당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신 그 예수님 덕분에 그 예수님을 힘입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초라하지 않고 좀 당당한 기독교인 되는 것 중요하겠습니다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죄 안 짓는 것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하여 당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짊어지신 예수님을 의지할 줄 아는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인 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물론 자기 말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지는 제자였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37절에서 본 것처럼 나가는 곳에 네가 올 수 없다 그랬을 때 내가 어찌 따라갈 수 없느냐고, 나는 주를 위하여 죽는 데까지 가겠다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큰 소리를 쳤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들 앞에서 칼을 빼가지고 휘두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종의 질문에 당당하게 대답하지도 못하고 자기 신분을 애써 숨기려고 하는 그런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끝까지 붙드시는 거예요. 끝까지 도와주세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에는 없는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장면을 묘사하면서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61절 보시면 예수님이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저 앞에서 신문 받고 있는데 베드로는 저 뒤에서 불 쬐고 있는데 예수님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61절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래요. 예수님이 앞에서 신문 받다가 부인하는 베드로를 이렇게 고개를 돌려가지고 베드로를 그 순간에 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요, 이게 얼마나 참, 이 그때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그때 돌이켜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셨을 때 네가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런 눈빛이었을까, 아니면 네가 어찌 그럴 수 있냐 뭐 이런 눈빛이었을까. 예수님이 얼마나 베드로를 측은하게 여기시고 베드로가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그렇게 돌이키사 베드로를 바라보셨겠느냐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뭐 이렇게 실망하고 책망하는 그런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시선인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요,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했다고 그래요. 그 예수님과 시선을 마주치고 우리가 당당하고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죄짓지 않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우리는 유혹에 빠질 수 있고 우리는 초라한 신세일 수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담대하시고 당당하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설령 예수님을 부인한다 손치더라도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내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초라하고 우리는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손치더라도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당당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이 예수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